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16년 5월 21일 목요일입니다. 20대 후반의 한 청년이 초등학교 다닐 때 할머니 집에서 주로 생활했다고 합니다. 모든 할머니가 그렇듯이 손자를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매일 그를 위해 기도하며 손자가 성경을 읽으면 하루에 100원씩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주에 7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일에는 할머니가 그 아이의 손에 1,000원 지폐를 쥐어주면서 하나님께 연보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던 그 아이는 순진한 마음으로 할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나는 매일 성경을 읽어도 한 주에 700원 받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왜 1,000원을 드려야 해요? 이제는 돌아가신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이 청년은 마태복음 1장을 읽을 때면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아무개는 아무개를 낳고 이런 내용이 뭐가 그리 중요할까요? 그 청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주님의 족보이니 거기 나오는 모든 인물은 흠없고 거룩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5절에서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6절에서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구약을 살펴보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 두 아들을 낳았고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으며 룻은 모압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유다가 며느리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다윗이 그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부끄러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부끄러웠던 과거의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탕자가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온 것처럼 자신의 잘못을 경건하게 슬퍼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 후에 자기 두 딸과 근친상간으로 낳은 모압과 암몬이 있는데 사실 룻은 그 모압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훌륭하거나 고상한 역사를 가진 가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어찌 보면 충격적인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 지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나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잘못은 누구나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고 훌륭한 가문 출신이 아닌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님께서 모든 인류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빌립보서와 구약 민수기입니다.
4장.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여러분은 내가 앞서 말한 것처럼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자매에게 간청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나와 한 멍에를 맨 충실한 나의 협력자인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자매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클레멘트와 그 밖의 나의 협력자들과 더불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많은 수고를 해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모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친절한 마음씨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청하십시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참되고 귀하고 바르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존경받을 만한 것들에 대하여 생각하십시오. 무엇이든 덕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런 것들에 대하여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내게서 배우고 받은 것, 내게서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보여주시니 나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언제나 나를 염려해 주었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는 그것을 나타내 보일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내게 무엇이 필요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어려운 처지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알고 풍부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가난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을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운 때에 도와주시니 여러분은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여 얼마 되지 않아서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나와 주고받는 것을 나눈 교회는 여러분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아직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게 필요한 것을 몇 번 보내주었습니다. 내가 선물을 바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하고 그것에 대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받을 보수를 다 받았습니다. 아니, 더 받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여러분의 선물을 가져다 주어서 나는 넉넉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물은 향기로운 예물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제물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부요하심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영원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특히 시저 집안 사람들이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민수기 제34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너희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이 땅은 너희가 유산으로 받을 땅인데 다음과 같이 사방 경계를 정한 가나안 땅 전체를 일컫는다. 너희 영토의 남쪽은 에돔의 경계선과 맞닿는 신광야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너희 영토의 남쪽 경계는 동쪽의 사해 끝에서부터 시작된다. 너희의 경계선은 아그라빔 비탈 남쪽을 돌아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 끝까지 갔다가 또 하살 아달로 빠져 아스몬까지 이른다. 경계선은 더 연장되어 아스몬에서부터 이집트 국경지대의 강을 따라 지중해가 시작되는 곳까지 이른다. 서쪽 경계는 지중해와 그 해안선이다. 이것이 너희의 서쪽 경계가 될 것이다. 너희 북쪽 경계는 다음과 같다. 지중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너희는 경계선을 그어라. 또 호르산에서부터는 하맛 어귀로 경계선을 그어 스닷 끝까지 이르면 경계선은 거기에서 다시 시보눈을 거쳐서 하살 에난 끝까지 이른다. 이것이 너희 영토 북쪽 경계이다. 너희 영토 동쪽 경계를 하살 에난에서부터 스밤까지 그어라. 경계선은 여기에서 더 연장되어 스밤에서부터 아인 동쪽 리블라까지 내려갔다가 동쪽의 긴네렛 바다 해변까지 더 내려간다. 거기에서 다시 경계는 요단으로 내려가 사해 끝에서 멈춘다. 이것이 너희 땅의 사방 경계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 아홉 지파와 반쪽 지파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주도록 명하신 이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십시오. 르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는 조상 집안을 따라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 두 지파와 반쪽 지파는 자기들의 유산을 해 뜨는 쪽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차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유산으로 땅을 나누어 줄 사람들의 이름은 제사장 엘라하살과 누누 아들 여호수아이다. 너희는 또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을 지파마다 한 사람씩 대표로 뽑아라. 다음은 그 사람들의 명단이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로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지파에서는 요글리 아들 북기족장이요. 요셉 자손 가운데 므낫세 자손의 지파에서는 예보느 아들 한니엘 족장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에서는 십단의 아들 그므엘 족장이요. 스불란 자손의 지파에서는 바르나그 아들 엘리사반 족장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아사나 아들 발디엘 족장이요. 아셀 자손의 지파에서는 슬로미의 아들 아이훗 족장이요. 납달리 자손의 지파에서는 암미우스 아들 부다엘 족장이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도록 주님께 명령을 받은 이들이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그분 이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났나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님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찾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다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이 인류에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여러 가지 지식과 관계 속에 살아가지만 범죄한 사람 스스로에게서는 진정한 사랑도 소망도 기쁨도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절망적인 우리 인생의 소망에 빛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행해지는 많은 미움과 거래를 보면서 왜곡된 사랑을 부정적으로 지적하기보다는 보다 근원적인 참된 사랑이 우리 사람들에게 어떻게 왔으며 말과 구호에 그치며 난무하는 사랑에 상대되는 절대적인 사랑의 질과 함께 본문 말씀을 의미 없이 반복하여 외우는 우리 기도인들의 사랑 없음을 점검하면서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했으면 합니다. 본문 16절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며 복음의 핵심이라면 17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16절 말씀 중심으로 사랑의 근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다시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죄로 일그러진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대적하고 원수된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0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역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에베소서 2장 3절에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인 거지요. 두 번째로는 사랑의 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중심합니다. 사랑이라는 미명하에서 엄청난 속임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합니다.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겁니다. 아낌없이 주는 것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이지요. 자신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주는 겁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이죠. 진정한 사랑은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니 그 반대로 믿음에서 사랑은 자라가고 키워진다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신뢰가 쌓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이 사랑에 엎드러져 일생을 주님의 사랑에 매여 평생을 바쳤습니다. 평생을 사랑받는 기쁨과 감격에 울었고 이랬고 죽었습니다.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16절이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와 나는 상관이 없다고 외면하려 하지만 오늘 나도 이 십자가 사랑 때문에 사는 자요 이만큼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믿을 때만 사랑이 됩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이요, 추상 명사라거나 형이상학적이라는 용어라고 하는데, 그러한 무형의 언어가 유형의 움직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또 하나의 상대되는 추상 명사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반응은 믿음이라는 것만이 사랑을 사랑되게 만듭니다. 사랑은 삶의 질을 변화시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은 삶의 길이가 아니라 삶의 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36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6장 47절이고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50절이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진정한 사랑만이 용기를 가지게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21절입니다. 세 번째로는 16절 말씀 중심으로 사랑의 범위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만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것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잃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거기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하반절이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반절이고요. 사랑은 미움을 이기고, 사랑은 저주를 이기고, 사랑은 죽음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구약성경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강한 결속을 가져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이죠. 로마서 8장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러한 확신은 37절에서 39절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그리스도 교회가 왜 수백 갈래로 나누어지고 갈라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지 않고 사람의 신학에 기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나누짐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니므로 악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17절 말씀 중심으로 내가 오늘 이 사랑을 누리고 있음을 감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우리 자신의 과거와 환경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되뇌이고 싶지 않은 과거일지라도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나의 현재를 헤아립시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그러나 내가 사랑 안에 있음을 확인합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받음의 물줄기를 옆으로도 터서 이웃으로 흐르게 합시다. 다섯 번째로는 18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으로 이 놀라운 사랑을 거절하는 자들의 상태는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첫째는 두려움 속에 삽니다. 18절이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17절 상반절에 나로 하여금 두려움에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사람들은 행위가 악합니다.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19절 하반절에서 20절 상반절이죠. 시편 기자나 바울 사도는 죄에 치우쳐 사는 인생을 향하여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을 향하여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에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예레미야서 2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나로 하여금 악한 행위에 머무르지 않고 선을 행하며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자의 세 번째는 빛을 싫어합니다. 19절 말씀이죠.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던 요한의 역할에 관하여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리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2장 3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나로 하여금 밝은 빛에 살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은 있는데 그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도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약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의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변경을 가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에 있는 유일한 예언서입니다. 이 책은 소아시아에 있던 주님의 일곱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이들 일곱 교회 가운데 두 교회는 매우 칭찬을 들었고 두 교회는 매우 혹독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교회는 칭찬도 받고 비판도 받았습니다. 이 책은 요한이 주의 날에 본 환상의 기록입니다. 주의 날이란 주의 첫날 일요일인데 곧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의미합니다. 아마 성경의 어떤 책도 이렇게 상징적인 문제를 다루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성경의 기록은 문자적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예언서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나오는 일곱 촛대는 이 책의 수신자들인 일곱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과 환상을 해석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을 아무 주저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난해한 구절에 대해 자의적 해석을 내리는 학자나 대부분의 시간을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만 설교하는 사람들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설교는 청중의 흥미를 끌 수는 있지만 많은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생한 묘사가 나옵니다. 이로써 성경의 모든 기록은 끝이 납니다. 성경은 약 2000년 전에 완성됐지만 그 영향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권세는 권위를 뜻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 계실 때 다음과 같이 증거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을 보면 평범한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을 보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이와 같은 권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모범을 받은 사도들의 말씀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말씀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그 권능을 주시고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와 같이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갖고 가르쳤으며 서신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들의 권면과 가르침은 예수님의 권면이나 가르침과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육신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긴 신약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성경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권위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신약성경의 가르침에 변경을 가하는 일은 다음과 같은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복음에 무엇을 더하거나 죄함으로써 그것을 왜곡시키는 것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요한이서 1장 9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침묵하는 것은 우리도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성경의 명령이나 교훈의 본질을 오늘날 21세기에 맞춰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님이 있다가 죄값으로 지옥 경벌 너도 받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이 씨앗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저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 또한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저희를 굽어 살피시고 저희가 항상 주님만 바라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